9절부터 35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50년 동안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그러한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 5절에 보면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어요. 그 남방왕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프톨레미 왕 그 1세인데 323년서부터 285년 BC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왕은 시리아의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 왕인데 시리아에서 312년서부터 281년 BC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강해져 가요. 6절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들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을 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아주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 맹약하리니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서로 피스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 잘 해보자.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지키고 오랫동안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 남방왕, 그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2세가 정략적으로 이제 자기 딸 그 베르니케라고 하는 자기 딸을 이제 그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재벌들 간에도 그러죠. 한국에서 재벌들 간에도 이제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실제 그 이제 권익이 도로 터지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또 뭐 법정으로 가고 고소하고 야단인들의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이제 맹약 아주 그 피스 트리트먼트를 평화 조약을 맺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이제 그 북쪽에 셀리쿠스 안티오쿠스 2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딸 이름이 그 베르니케라고 하는데 그 베르니케를 강제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그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본부인이. 근데 그 본부인을 강제로 이혼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딸을 거기다가 시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방왕이 세력이 컸거든요. 못하고 이제 자기 본부인을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을 그 베르니케라고 하는 공주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남방의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이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셀루쿠스 왕이 이제 너는 좀 저리가 있어라 그러고 자기 본처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본처를 불러들였는데 그 본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본처 라오디게아가 와서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기 그 남편 안티오쿠스 왕을 독살해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데리고 있던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베르니케 본처와 그 밑에 있는 그 안에서 낳은 아들 안티오쿠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나중에 후처와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밑에서 난 그 아들을 이제 대왕으로 시리아 대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는 참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정략의 그 복잡한 것이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 공주에서 본족에서 난 자 중에서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략해가며 애굽으로 가져올 것이요 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여기 7절부터 9절은 이제 다니엘 죽은 이후부터 약 300년 후에 일어난 그 예언들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3세, 즉 베르니케 공주의 남동생이 있어요. 독사를 당해서 죽은 베르니케 공주의 남동생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방 시리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기아 왕의 친아들이었던 셀리우코스 왕을 이제는 공격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거기 그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근과 군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않고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사실은 또 잘못이에요. 그게 거기서 뿌리를 남겨놓으니까 이제 점점 다시 이제 그 북쪽에서 왕이 이제 또 안가풍을 갚기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 구절에 보면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남방왕으로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시리아 왕이 다시 보복의 침공에 나섰으나 다시 실패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을 것이며 또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제 그 시리아 왕의 그 셀리쿠스가 이제 정복에서 실패하고 나서 결국은 화병으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맏아들 이제 셀리쿠스 3세가 이제 다시 왕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여러 번 공략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이것을 결코 그 원수를 갚으리라, 잊어버리지 않고 갚으리라 했는데 자꾸 전쟁을 하면은 국력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민심이 와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서 죽었어요. 그 셀리쿠스 3세가.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동생인 안티우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형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더욱더 와신 상담해가지고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비를 닦아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를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 지방까지 점령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밀리고 또 땡기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왕들이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은 어느 왕은 애굽에 붙고 어느 왕은 또 그 다음에 저 시리아에 붙고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그 나라 사이에서 그 왕들이 이제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 12절을 보면은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남방 왕, 즉 프톨레미 3세, 그 베르니케 공주의 남동생인 그 베르니케 프톨레미 3세가 전쟁을 다시 위에서 자꾸 치니까 또 이제 실패를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BC 217년에 7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다시 북쪽을 칩니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북쪽에서도 그 안티우쿠스 3세도 또 7만 대군으로 해서 일대 격전을 일으킵니다.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만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국경 근방에서 결국은 싸워서 남방왕이 대패를 합니다. 시리아를 그대로 이제 물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도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도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단 싸워서 이겼는데 더 이상 끝까지 이 뿌리를 다 끄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6.25 때도 이제 우리 한국이 그 완전히 유엔군의 도움을 얻어서 저 압록강 가까이 북진을 했었는데 끝까지 다 그때 그 중공군들 합세했을 때 그걸 공격을 해서 없앴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가만 내버려 뒀더니 그냥 점점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일사후퇴해서 저 부산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죠. 하여튼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건드리고 오리라. 자,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돼요. 또 와신 상담해가지고 이제 사막에서 겨우 목숨을 거친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왕, 즉 그 북방 왕이 와신 상담해가지고 국력을 길러서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또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제 그 기록 지남에 따라서 이제 왕들은 자꾸 죽어요.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3세가 병으로 죽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시리아를 또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서로 욕심이 그게 끝이지가 않아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지고 서로 손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질 않습니다.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라. 자,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고 하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라.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여기 당시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집트 장군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하니까 그 중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얼른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빨리 이제 그 잘 나가는 쪽으로다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도왔더니 이집트를 치고 시리아를 이제 도왔는데 그때 전쟁을 이용해서 이제 실패를 해서 결국은 시리아가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강포자로서 낙인을 잘못 붙었어요. 그 잘 나가는 거로다가 자기가 잘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 짚어가지고 전쟁에 지는 사람에게 져가지고 그래서 강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도리어 넘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 이제는 전에는 애굽의 그 프톨레미 왕이 이제 그것도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시리아가 승리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다 점령하고 애굽의 국경지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16절 17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여기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로운 땅은 즉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얘기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왕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집트 편에 섰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 잡아서 이제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미 동쪽에서는 로마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략적으로 안 되겠다. 이거 가만 내보다 우리끼리 서로 집안 싸우다가 다 맥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를 의식을 해서 이집트와 다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다시 화해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왕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이제 이집트의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유명한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예. 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그 왕이 아직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10살이 조금 넘었는 그러한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략적으로 자기 예쁜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서 이제 서서히 애굽을 그 시리아 나라로다가 남방왕이 북방왕을 다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클레오파트라 스토리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더 대적을 해서 자기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다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그 나이 어린 자기 남편 왕을 조종을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시리아를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는 다시 또 시리아를 공격을 해서 시리아는 이제 동쪽에서 이제 로마가 공격을 해오고 밑에서 자기 딸이 또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이제 그 역사의 추박 둘레바꾸가 이제 나온 것을 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의 여왕은 완전히 자기 아버지의 그 정략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까지 보복을 하려고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니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염을 씻고 그 수염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그 시리아 왕을 보면은 이집트 통합 정책에 실패한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왕이 로마의 군대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왕이 스키피오라고 하는 그 왕인데 헬라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 그리스 그 나머지 잔병과 싸워서 로마 왕이 오서 그 로마 장군이 오히려 패해서 결국 살해당합니다. 에베소서 근처에서 바로 상해 거기서 이제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 무익하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에 그래서 결국은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은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고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결국 그 이후에 그 셀리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의 그 셀리쿠스 왕 4세가 왕이 돼서 로마에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공과 세금을 바쳐요. 그런데 항복을 했을 적에 자기 나라에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가난해졌어요. 부강했다가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제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 유대 나라의 그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성전의 보화를 전부 다 토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전부 다 압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보면은 그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역사에 보면은 셀리쿠스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한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기를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시리아로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군이 거기에 가서 이유 없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21절 보면은 또 그 위를 이을 자가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그 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시리아의 셀리쿠스 4세가 죽게 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후계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로마가 거기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첫째 아들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왕은 볼모로 잡아가서 그 로마에서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셀리쿠스 5세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 뜬 그 셀리쿠스 5세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자기의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75년서부터 164년 BC 사이에 자기 조카 왕을 도와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연산군처럼. 그래서 섭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카를 죽여버려요. 독사를 해서 죽이고 왕권을 찬탄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천한 사람. 아주 아주 그 자격이 없는 사람. 아주 참 낮아진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사람 배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못 살게 굴 것을 여기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조약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카를 죽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BC 170년에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이제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그 동맹한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맹한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이제 또 맺게 합니다. 그때 왕은 애굽 왕은 그 클레오파트라의 두 아들 사이에 서로 세력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 왕은 결국 자기의 조카들이죠. 조카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어부지리로 애굽을 정복해서 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집안 싸움이에요. 그 혈육 간의 싸움이고 세력 간의 싸움이고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그 서로 죽이게 하는 서로 배반하고 서로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 속에 그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되풀이되는 것을 쭉 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보면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하리라.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분배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아주 너그럽다.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는 그러한 인심 쓰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재물들을 무리에게 흩어서 나눠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자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라. 결국 그 아저씨가 삼촌이 그 조카들을 이제 군대를 가지고서 공격을 합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남방 왕은 계속 대항을 하고 전쟁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었지만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악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일성하고 조약 맺어도 소용없고, 김정리하고 조약을 맺어도 소용없고, 사담 후세인이나 그다음에 이거 이란의 그 왕하고 조약을 맺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그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과 7년 그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 딸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화친을 맺고 사돈을 맺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진리가 없으면은 사탄이 주는 그 거짓 속에서 그다음에 그 자기의 욕심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속이고 그리고 빼앗는 이것이 그 사탄의 그 근본적인 속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27절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같이 협상에 peace treaty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속이 서로 다른 겁니다.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협상과 회담을 계속하지만은 거짓말과 실패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 죄인된 모습이고 우리 그 인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서 하나의 그냥 과거의 그 예언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카운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남방왕 북방왕에 있는 한 그 밑에 있는 한 그 백성으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진데 그 사이 속에서 고래등 사이에 끼인 그 새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뽑은 그러한 자녀들은 백성들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어떠한 힘들고 또 사탄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그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또 권력에 붙고 물질에 붙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약은 수를 내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진리 가운데 설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2장 이게 한 주가 되는지 두 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니엘서 12장이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오늘 28절부터 28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 절씩 쭉 읽어 나갑시다. 28절부터 45절까지 예, 우리 김성규 집사님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이제 그 시리아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헬라 군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통일이 됐다가 그 밑에 네 장군으로 인해서 이제 전 지역에 네 지역으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유럽이 그 네 지역으로 나눠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로마의 세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북쪽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남쪽의 그 이집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과 북에 있는 그 왕들이 서로 이제 치고 또 밀리고 또 그 이제 정치와 그 다음에 권모와 술수와 또 아들을 주고 딸을 줘서 서로 또 동맹을 삼았다가 그걸 또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이제 그 수모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시리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못된 왕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이집트를 공격하는 핑계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전멸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신전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후반부에 그 이제 어떻게 아시리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 악하게 이제 나오는가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전번에 그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그 되풀이되는 얘기는 이거 실제로 꼭 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만큼 더 이제 더 지독하게 더 아주 잔악하게 이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12장으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는 역사의 관점에서 이것이 쭉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 김정일이가 대포동 3호인가 뭐 이걸 해가지고서 위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김정일이가 지금 그 대포동 2호, 3호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또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참 간악한지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아주 그 땅에 있는 동전 하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슈퍼 임포스 되는 그런 사틀라이트 그 텔레폰 텔레폰이나 그 포토그래픽 이 능력을 자기네들은 부인하고 이 사탄이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다 전부 다 이 저 평화롭게 살자고서 다 사인해놓고 평화협정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도끼 들고 칼 들고 들어온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똑같이 그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참 악한 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영들이 더 악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영의 눈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더 세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지,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인간들은 더 악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승리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오히려 감사하고 용기 백배해서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이제 이것을 아하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이나 또는 그 텔레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있을 것이 있어지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28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여기 그 북방왕은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성소에 와서 많은 보화를 이제 탈취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시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BC 168년에 북방왕 그 에피파네스는 조약을 어기고 다시 이집트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왕들이 조약을 해서 그 피스 트리티를 하고서 그것을 어기는 거나 지금 2300년 후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집트에 와서 이미 벌써 뒤에서 간섭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집트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걸 보고 그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왔다가 이제는 무서워서 그냥 전과 같이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 29절에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번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면은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이게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제사장과의 언약을 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심심하면 와서 또 다 공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그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띔. 그 기띔의 배들이인데 그 로마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들에게 침입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보면은 로마를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옛 언약을 파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훼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자기의 신 제우스상을 세우고 또 그 밑에 부정한 돼지 피를 써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뭐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이 헬라파 여기에 이걸 또 거기 보면은요 그 유대 안에서도 유대 사람 이스라엘 안에서도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파들이 서로 이제 그 힘센 나라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리아 왕의 스파이가 돼서 그 앞에서 아첨하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그 제사의 비밀을 폭로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성스러워하는 것이 거기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흘리는 건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돼지고 돼지 피를 성소에 뿌리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라고 고자질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에피파네스 왕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성전 앞에서 에피파네스 왕이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악해요. 그 왜 그렇게 악합니까? 사탄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그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반대로 하고 또 반역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스파이 노릇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그 핍박 시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2절서부터 보면은 또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괴율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어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쇠폐한다는 단어가 자꾸 여러 번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쇠폐돼서 말도 못하게 이제는 없어지는 그 자취를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조상의 유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그 신앙의 그 유혹과 또 그리고 앞으로 대한 소망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쇠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네들을 해방하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또 완전히 이제 그것을 쇠퇴시켜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이 이제 연단하며 정결케 되어서 오히려 회개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그 방법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힘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핍박 시대에 이스라엘을 또 그 중에서 택해서 그 중에서 몇 명들을 이제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가 이제 그 무슨 역사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 반란이죠. 그리고 시리아와 로마에 대해서 그 싸웠던 마카비 형제들의 이 반란. 이것은 외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신앙을 이제는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열왕기 하나 그 다음에 역대기 그 하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쇠퇴했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쇠퇴한 거로만 나왔지만은 그게 유대민족이 그때 8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8만 명이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8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노예로 이제 노예가 붙잡혀가고 그다음에 그 포로로 된 것이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에피파네스 왕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32절에 보면은 이 배반하고 악행하고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즉 이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 강하고 용맹해진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난과 불꽃과 사로잡힘에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쇠파하리라. 오히려 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죠.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케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기게 되니 이는 작정한 기연이 되었습니다. 이 쇠퇴의 열매는 연단과 정결과 회개된다 하는 겁니다. 즉 성결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간증하신 이런 것을 듣고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깨우침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돌이켜서 그래서 더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바로 잡으면은 그것이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냥 돌이켜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결한 내 정결한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 안에 있는 내 그 심령이, 내 양심이, 그리고 내 그 죄가 완전히 벗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내 와서 닿지도 않고 내가 깨우침도 없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성결함, 그 성결함은 우리 그 육신의 평안함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내가 육신의 평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 안의 속 사람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편안한 것만 자꾸 찾아요. 느끼고 그렇게 자꾸 가만두면은 자꾸 제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더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더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지 않고 항상 내가 편하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거로 자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긍정적인 이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이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동안 약 한 2000년은 교회 시대의 복음 시대로서 이제 구약 유대인 선지자에게 감추시고 또 숨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눈을 감기신 것이 쭉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심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그 자리에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말이면은 유대인들 우리가 기도하는 주 포 지서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뉴욕과 뉴저지 그다음에 그 북쪽에 뉴욕 북쪽 그다음에 롱아일랜드 그쪽에 전체를 다 합해서 이제 대전도 집회 를 이제 거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너희들 구원 받으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문을 닫고 그다음에 같은 유태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같은 유태인이라도 그 전도지를 기꺼이 나눠주면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찢어버리고 보는 앞에서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러고 갑니다. 마음들이 그렇게 광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전도지를 유태인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정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뒤에서 기도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것을 놓치면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의 말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7년 동안에 나타나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 분명히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8장에서도 거기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에피파네스의 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자,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여기 몇 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7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이제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열조의 신들, 즉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열조의 신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 열조의 신은 그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를 메시아 잉태하는 것, 여자의 사모하는 그것을 또 무시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크리스천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데오 크리스천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즉 전혀 다른 세상에 어떠한 불교나 마호메시나 모든 것이라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 모습에 38절에 그 대신에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는 파워 금과 은과 그 다음에 권세를 공경합니다. 즉 그 사탄의 세력 용의 세력은 금은 세력 보석을 들여서 공경을 하고 39절에 그는 이방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또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라. 세계 각국을 정복하는 즉 경제적으로 정복을 해서 그래서 적은 나라들을 이제 다 땅으로 정복을 해서 이제 나눠먹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39절 그는 이방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다.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약 한 180여 개국 거의 200여 개국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유엔이 이제 여러 조그만 나라들 부족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국가들을 이제 독립을 시켜줬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 아시아 같은데 근데 독립을 지켜주다 보니까 독립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해서 자치로 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은행 IBRD나 그 다음에 IMF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의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이제 사오고 또 그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워오고 이게 돈을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다가 이제 자차가 커지니까 구워주거든요. 이제 이자를 얼마씩 해서 갚으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해서 몇 년부터는 이제 몇 퍼센트 이자로다가 다 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해가 돼도 그걸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 조그만 나라 대통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그 매뉴팩처링 그런 그 능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bankruptcy, 우리는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그 대신 UN에서 와서 도와주시오, 아니면 돈 많은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사서 아예 다 완전히 컨트롤 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와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가 시작이 돼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UN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그러면 접수하겠소. 뭐 자기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라가 우리도 하면서 쫙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데, 이 멕시코가 지금 나라가 크지만은 빗덩어리에 온다 했어요. 빗덩어리. 이 나라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뱅크럽스하고 벌렁 나가 자빠지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뱅크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뱅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은행에다 돈 집어넣은 사람들이 서로 가서 돈 찾으려고 그 다음 날 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돈이 있어요? 캐시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도끼 들고 총 들고 가서 그 다음에 다 때려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92년도에 봤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총 가지고 그 다음에 칼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저녁 때 저 슈퍼마켓 가서 그 다음에 부시고 가서 물건 가져오는 것이 이제 불법, 마지막 때 불법이 횡행한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one government control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가면은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중앙정부로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게는 bankruptcy가 돼가니까 이거는 이제 politically, militarily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때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지금 벌써 다 빠져나가 있어요. 언제가 그때가 되느냐, 이것만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꾸 빨리 채우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 택함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어도 복음을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0절서부터 봅시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이 말씀이 12장에서 계속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장에서 계속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지구 최후의 전쟁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그 앞서서 일어나는 일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침까지 지나갈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유럽 통치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두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이 먼저 찌릅니다. 먼저 반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을 했을 때 이제 그 북방에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륵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이때 북쪽에서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레바논이 같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마치 그 유대인을 박멸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 저 초점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초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두고 북방과 남방에서 중간에서 계속해서 같이 이제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때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요르단과 또 그 다음에 그 이란과 이라크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크리스찬들이 벌써 많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멸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많이 핵무기 전쟁이 나니까 많이 죽죠. 근데 그 핵무기 전쟁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그 요르단의 그 사하의 남쪽에 있는 그 페트라로 옮겨요. 그 페트라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그다음에 그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적어도 3년 반을 그 안에서 이제 숨어서 지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줍니다. 아, 저희 찾아보면 아마 그 페트라 성에 대한 그 비디오가 어디 있을 텐데 거기는 아주 지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말 타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아요. 높고 좁은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요새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굴이 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적어도 생각해 한 10만 명은 그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옛날에 아랍 그 요르단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전쟁을 피해서 살던 그 흔적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그 근거로 세웠어요. 그 지금 그 페트라성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많은 이 물건들 그 지금 크리스천들이 음식들과 그 바이블들을 그 안에 지금 거기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발전 시설도 그 안에다가 그 동굴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거 시설도 이제 그 안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진을 만들어서 흔들어 놓으시면 그 들어오는 입구가 꽉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공격을 할래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적군이 공격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요르단과 그 다음에 또 레바논 또 이란 이라크 거기에 있는 숨겨진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이 같이 그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이제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때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자, 이때는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의 마지막 때에 이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가능성이 있기는 중국에서 이제 그 대군이 대량 그 2억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중국이 가장 지금 이 필요로 하는 게 그 발전에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것을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기름이 모자라요. 기름이. 그래서 그 기름을 그 기름을 서플라이 하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를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그 뒤를 밀고 있었어요. 아마 이란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제일 많이 반대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 하면은 그 소련과 그다음에 독일과 불란서와 아마 중국이었을 거예요. 유엔에서 그때 그 계속 토론을 했을 적에 반대표를 제일 많이 던진 나라들이 바로 그 네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했느냐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라크에 그때 사담 후세인이 거기에 그 유전을 개발하는데 자기네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 외국의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거기 그 오일을 파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일 파낸 것에서 그 공동 투자한 나라에서 뭐 80%를 가져가고 거기 나머지 20%는 돈으로 사담 후세인을 뭐 물건으로 도와주는가 무기를 도와주는가 하는 그러한 계약들을 다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제일 많이 맺었었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그 소련 서독과 독일과 그 다음에 불란서였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롱텀으로 이라크에 유전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에게 익스클루시브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계약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공격하면은 그 전부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외교적으로다가 아주 절대 이런 그 대명분을 세워서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도 똑같은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하고 사인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됐죠. 다 무효가 되고 지금 새로 이제 그 대통령을 뽑은 그 대통령과 그 밑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석유 개발 공사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영국만 두 나라의 그 석유 회사들만이 지금 거기서 참석하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소련이나 중국에서 달가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이것을 다시 내가 투자한 것 그만큼 그동안에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뿌리고 시간과 기술을 투자한 거 우리가 다시 뽑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다시 규합해서 오는 그 마지막 때의 그때 일로 나타납니다. 참 이 그 정치라는 것이 아주 유치하면서도 그 다음에 참 아주 그 뒤에서 그 사탄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과 거짓말 요것만큼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들 이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이나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이단의 그 무기도라고 그러죠 하는 그곳에서 그 법판에서 이제 지구의 최후의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제 일어날 그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하나하나 착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한국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 그 북한에 이 로켓 발사하는 것을 이것을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그 북한을 두둔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뭐 발사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다라고 이러고 지금 미국에서 보는 또 일본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다 지금 다 그 프로 그 카미네스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그 월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인권운동자 찬호 누엔 그 사람이 한국 정부에 붙잡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프로 카미니스트로 전향이 되면서 월남도 지금 프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은 이 사람을 이제 그 공산주의 그 월남으로 이제 이송할 경우에 그 사람은 그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제 사형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한국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앞길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제대로 똑바로 보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악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정치가 썩고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돈과 권력에 오직 그 비자금 뉴스 그 봤더니 그 김대중 대통령이 36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감춰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에다가 그걸 감춰놔서 그것을 몇 사람이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불 하는 빌딩을 뭐 열 몇 개를 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뉴욕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아주 아주 부정과 부패의 그 썩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그룹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크리스천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그런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와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통일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거기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헐벗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 밝아벗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보신 그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참 그 이북 속에서 그 정치 포로서 수용실에서 하늘만 봐도 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서 그냥 그 못이 달린 그 몽둥이로다가 두들겨 패는 그러면서도 참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사탄이 주는 편안한 길로 가라. 자꾸 편안한 길로 가는 걸 우리에게 푸시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한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오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사탄에 사로잡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싸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나가서 진멸코자 한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도움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악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뿌리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그리고 산다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19장 20절 적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편에 붙어서 이제 잘 살겠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가는 곳이 어딘가 여기 써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사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무는 사세 전지우고.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를 아부하고 따라가던 자들의 마지막 때에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다가 환난과 고난을 보지 않고 하늘로 다 들림받기를 원하지만은 개중에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은 스데반의 모습으로 죽음을 마다하고 그리고 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돌을 맞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갈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시지 않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그의 영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는 그러한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정말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